자, 사도행전 18장 8장 1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그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주고 사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도록 성령 주 없어서 성령 주 없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고 자면 안 줘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보배피로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모든 죄악 인간의 육체의 생각 얽힌 것들을 씻어주옵소서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은혜로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의 다른 노력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 직분이 높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진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과 다짐과 결심이 있을 때 그때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좌절과 역경과 재난과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없으면 좋을 텐데 임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엎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모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나를 막 비난할 때 나는 의로운데 저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오, 주여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기를 바랄 때 그때 성령이 박하향보다도 더 향기롭고 달콤하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그 평안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날에 제가 묵상한 여호수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금년에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바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근심 어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굴이 확에 빛나고 새로운 힘이 있고 충동이,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딱 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긍정적이 되고 기뻐 뛰고 막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네. 이 사실을 마술사 시몬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게 뭔가 힘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막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리고 막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들이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마술사가 시몬 마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20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채 하는 이유는 빌립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불구자를 걷게 하는 능력을 보니까 아니 나는 마술사인데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 빌립에게 이 기술을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안수를 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기뻐 뛰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단 한 가지 저 마술을 내가 어떻게 익힐까 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고 나에게 성령을 받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빌립이, 이 시몬이 그렇게 성령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20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20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였다. 이게 정말 그 전혀 예수의 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이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If possible이에요. Possible. You must. 너를 꼭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라 Possible. 혹시 가능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의 마음이 워낙 악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의 마음에 사단의 메인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지 되어지지 아니할지 모르겠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기도하여서 회개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죄를 회개해 줄지 용서해 줄지 용서해 주지 않을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너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요청하냐면 네가 진정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너의 죄를 고백한다면 네가 지금 불의에 매여 있고 그 악한 마음 너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죄를 간절하게 회개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요? 2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혹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했으니까 이 시몬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 평화장로교회 금요기도회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죄를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도 모르게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주셔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죄의 결과만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죄를 지은 그 결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짓고 그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는 피하고 싶은 마음. 이거 정말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참으로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회심하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전에 내가 죄를 쫓아서 죄악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 시몬으로 말하자면 마술을 부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있는 대로 이 악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23절에 있는 대로 악독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어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은 이 시몬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는 뭐냐? 과거에 타락했고 과거에 죄악 속에 빠져있고 그 주의 그 비참함 속에서 거기에 살다가 그것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삶의 스타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그 생각과 계략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있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이 쓴뿌리가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속에 악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지독히 괴롭혀요. 핍박을 하고 그리고 악한 그 의도로 막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쓴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더 무서운 벌이 내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맹렬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게 어떠한 그 악독이 있고 맺힌 것이 있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잘못되게 하고 막 그를 저주하고 막 그를 따지고, 이거는 우리 빨리 회개해서 없애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쓴뿌리 대신에 무엇을 우리는 그 힘입어서 살아야 되냐 하면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이 그 갇힌 것들, 맺힌 것들. 자, 이사야서 5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라. 그리스도인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귀신에 들린 자에게 기도해서 귀신으로부터 놓이고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에게 자유와 기쁨과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답답하고 힘들고 맺힌 자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이 시몬처럼 쓴뿌리에 얽매여서 원망과 질투와 막 그 핍박과 다른 사람을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나요? 자, 이제 그 빌립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하여 기도하여서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빌립이 전한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는 자에게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6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이 엔젤이라고도 하고요.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령으로 하고요.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남쪽으로 향하여 지금 이 문맥상 보면은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아마도 정오쯤에 12시쯤에 갑자기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어요. 자 일어나서 이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여기에 보니까 광야라고 했죠. 사막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는 한낮에 사람이 여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막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여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청하는 기도에서 예화를 들 때도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두들려가지고 떡을 받았다라는 그 예화가 나오는데 왜 그 벗에게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느냐. 그 팔레스타인은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여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질 쯤에 가가지고 밤중에 그 집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낮에 사막지역으로 내려가라. 성령님이 항상 인도할 때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또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지금 성령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뜨거운 여름날에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가사라는 사막지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성령을 쫓아서 갔더니 뜻밖에도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는 넷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한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마침 그 넷이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성경이 무엇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자 32절인데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에서 내시가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예언한 그 종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도살자처럼 끌려갔고 털깡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하였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가 그냥 멸시천대를 받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따귀를 맞았고 채찍에 맞으면서 모든 모욕을 받았는데 이게 누구냐? 이 내시는 정말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 궁금했어요. 바로 그때 빌립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타이밍에 이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 내시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끌려가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았고 재판을 받았는데 아예 공정한 재판은 기대도 되지 아니했고 그것은 제의되어 있었고 굴욕을 받았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바로 그 예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당신이 읽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은 내시를 만났고 그 내시는 꼭 필요한 그 타임에 종의 노래를 읽었고 그것이 예수의 복음의 내용이었고 빌립은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내시는 즉시로 물에 내려가서 이 내시가 주도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내려가자 그리고 그 사막 지역에 사실은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물이 있는 곳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시와 이 빌립이 같이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디오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최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 김장로님의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모셔올 때만 해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고 제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막 바로바로 결실이 나지는 않죠. 그러면 교회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지금 뿌린 그 씨앗이 반드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열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몇 달 전에도 정말 간절히 비 오는 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지는 이제 20장밖에 없는데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라브라 하이츠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장로님 만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이렇게 해서 이 내시를 고쳐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성령이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라고 빌립을 인도함으로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여기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진정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채워주시는 이 평화 장로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에 여러분이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오며,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이오니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